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갈라디아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벌써 12번째 시간이 되네요. 자, 이제 5장, 오늘은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고서도 율법에 의한 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건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것인데요.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 여러분 그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전 봐요.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은 공공연한 죄에 빠지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다른 데 의지함으로써 다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좀 더 다른 것을 이렇게 가미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은혜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번 두 번 죄졌다 이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본 5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은 바가 있었는데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의도 없고 완전히 부패하여 썩은 열매처럼 아무 쓸모없는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어떤 일들을 행하라고 하는 권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행하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가 되어 순종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위대한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거룩함이란 구원받은 후에 도달해야 할 높은 차원을 또한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봉사가 꼭 필요하다고 믿고요. 항상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하지 않는가, 잘못되었다라고 보다도 좀 너무하지 않는가 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생활 방식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바라보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생활을 통하여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봉사하기보다는 선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면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가운데 무엇보다도 거룩함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받은 죄인들을 선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성품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겨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경지에서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성품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고 또 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성품 가운데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로마서 7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부르짖은 바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패배한 그리스도인이 될까봐 그런 것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원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본 5장을 통해서 그 새로운 원리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달에서 사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달 위에 산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통한 생활입니다. 믿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선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여기서 의의 소망이란 본서신 가운데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예언적인 언급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서신 가운데서 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강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단지 의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소망은 복된 소망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와 그 밖의 개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서신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이 예언에 대하여 별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예언학파들, 곧 뭐 전천년설, 뭐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모두 이 예언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틴 루터나 그 밖의 개혁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언에 관하여 초대교회가 기록했던 사실보다 오늘날 21세기에 와서도 발전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1세기에는 예언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아마 성경학교들이 이러한 운동의 시초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들은 속사도 시대의 교부들의 말을 인용하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특별히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은 후천년주의의 입장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무튼요, 과거의 종말론 학자들은 아직 예언서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발전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깊이는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예언을 간단히 다루고 있는 까닭을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책들 중에 어느 것이 우선적인지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고요. 각 시대에 따라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예언 문제에 관하여 교부들의 말을 인용했던 것과 같은 오해와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언의 권위자들은 바울, 베드로, 야고보,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언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도달할 수 없다는데 아마 근거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불완전성은 여러분들이 완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음은 5장 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어떠한 율법적 장치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형식은 매우 간단하여서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살펴볼수록 바울은 우리에게 일정한 공식을 말하고 있는데 이 공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계속해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요. 자, 이어지는 7절을 한 번 더 보시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오기 전까지 잘 해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리는 물론 복음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찬양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보실까요?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권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부터 온 거란 말인데요. 또 한번 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 구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누룩은 종종 악한 쪽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누룩 그러면 악을 상징하는 하나의 대표격이 되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경고하신 바 있잖아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율법주의의 누룩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안 좋고 무서운 것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화되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주의에서는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요, 저는 온전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온전한 구원 얻은 후에 다른 무엇이 더 첨가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한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후에 제가 어떤 체험을 할지라도 그것은 저의 구원에 보탬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는 계속해서 그거 부족하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행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러한 놀라우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이 누룩을 가져다가 복음을 상징하는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이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구미에 맞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룩을 들어있는 빵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맛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결국 유대인들의 교훈을 배척할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확신하노라. 즉 우리가 땅 위에 발을 딛고 머리는 구름 밖으로 내밀지라도 전파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훈이 침투 곧 누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1절로 가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예, 아주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할례를 전파했다면 왜 박해를 받겠느냐? 내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다른 요소를 첨가하면 받아들일만 합니다. 복음 그 자체는 자연인에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음만이 제일이에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안 된다는, 그래서 원수가 맺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복음 가운데 다른 것을 포함시켰다면 왜 내가 박해를 받겠느냐고 묻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러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사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스스로 교만한 모든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꺼리끼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른 구원 방법이 있다고들 강조하니까 말이죠. 복음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의롭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말고 철학도 필요하고 제사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성에 호소하지 않고 믿음에 호소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문화에도 거치는 존재야.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계급의식에도 거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의지에도 거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은 우리 자신의 자아에도 거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거의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가 경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새로운 탄생을 선포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그들의 청중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떤 교리들은 거듭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족할 만큼 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의 모욕이었어요. 십자가는 거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지나치게 그들은 과장을 했어요. 어떤 그 신학교 교수가 자기들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학생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복음을 희석하거나 변경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십자가에 대하여 거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 거치는 것을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복음을 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방해가 되기도 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행위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2절로 가보실까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5장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인이 생활을 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의 생활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방종의 생활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죄 가운데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여러분,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으나 거기에서부터 다시 나오셔야만 됩니다. 탕자가 돼지우리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것에 눌러있지 않았던 것과 같이 돼지우리는 탕자의 영원한 거처가 아닌 것과 같이 탕자는 그곳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과 같이 성도들의 생활은 율법주의의 생활도 아니고 방종의 생활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생활의 세 번째 방법은 자유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5장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자유를 주장하여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생활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일련의 규례들이 포함됩니다. 그 규례들은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곳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가르쳐줍니다. 조금 더 보면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이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화장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바울은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십계명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삶의 규례를 따라간다.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다고 해도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또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복음 안에 있으면 자유하기 때문에 이것도 옳지 못해요. 그리스도인 생활은 이러한 두 가지 중 그 어느 것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은혜의 복음은 신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할까요? 우리들을 잘못 행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제멋대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치 노예처럼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마땅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은 다른 일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너무도 좋고 영원한 아버지이신 동시에 친구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어요. 저는 만일 제자들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주님께서 그렇다면 너 말 잘했다. 그렇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잊지 말아라. 뭐 분명히 말씀하셨죠. 순종의 전체적인 근거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그러한 위치에 데려다주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시작하는 것은 소극적입니다. 율법은 소극적인 선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의 선언입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소극적인 선은 율법적인 선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러한 일 또는 저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예? 여러분들 그런 자유가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셔야 한다고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든 율법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에서 적극적인 선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은 이러한 요지를 간단한 표현으로 압축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